사무엘기 맥잡기 여덟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사무엘기 상 1장부터 23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쭉 나가서 24장부터 29장까지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28장은 조금 한 부분만 잠깐 보고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무엘기 상은 다음 주까지 이제 하게 되면 아홉 번에 걸쳐서 전체를 마치게 되고, 마치면서 사무엘기 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이제 투사 전사를 이제 죽인 이후에,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일이 잘 돼서 금방 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고 뭐 이렇게 되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한 17이나 18쯤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실제 왕이 된 건 30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모르긴 해도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큰 핍박이 없이, 뭐 사울이 죽이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를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10년 동안 그의 삶 속에 방랑하는 그런 그 삶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편을 가서 보면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편들, 그 시편들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편들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4편을 제가 한번 잠깐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편 1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학대하는 자들이 내 혼을 찾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셀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버리소서.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분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시편,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이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시편,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이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기록을 했고, 아마 모르긴 해도 시편 23편도 뭐 정확하게 언제 기록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쭉 나가는, 나의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 물론 그가 죽기 전에 그 일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이제 지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기간을 마치면서 지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그런 그 고통이 그를 성숙하게 하는 그와 같은 촉진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그 다음에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24장 가서 보니까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데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 다스리는 건 다 그만두고 그냥 다윗만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제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을 침범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싸움이 다 끝나서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따르다가 돌아오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의 처소를 이제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르단강 좌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르단강이 오다가 이제 여기 사해가 있어요. 그렇죠? 사해에 서쪽에 중간쯤에 딱 사해에 다 있는 그와 같은 그 도시가 엔게디예요. 그 엔게디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이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600명과 함께 말이 이제 600명이지 그들도 이제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이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한 3,000명 정도가 떼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이 사해 근방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은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울이 2절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서 특별히 이제 다윗을 죽이러 원정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그가 길가에 있던 양우리에 이른 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있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둘람 동굴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아둘람에 있는 굴이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굴은 엔게디에 있는 그런 굴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은 예루살렘 이렇게 있을 때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한 22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데고 지금 여기는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33km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엔게디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아둘람이 있고 서로 두 개가 다른 데다. 근데 지금 아마 자연적인 그런 요새로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굴에 한 2-3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데 마침 사울이 발을 가리러 그 앞에 들어왔다. 그 굴에 들어왔다. 발을 가린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굴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변을 보거나 할 때 진영이 있을 때 진영 안에서 용변을 보면 안 돼요. 이 싸움을 하러 가서도 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명기 23장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거기 가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진영 밖에 한 장소를 두고 거기로 밖으로 나아가되 내 무기에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 밖에서 내 몸을 편하게 할 때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내게서 나오는 것을 덮을지니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시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넘겨주시려고 내 진영 한가운데서 거니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은 거룩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게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일을 봐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은 다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지금 굴로 돌아온 거예요. 굴로 들어왔는데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가 굴로 들어온 걸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 있고 그렇다면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상 사울만 지금 혼자 굴로 들어온 그런 묘한 그런 상황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한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기상 어느 부분에 원수를 만나 이 사울을 만나거든 그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여기 사무엘이 사무엘기상 15장 28절, 또 16장 1절, 12절, 또 요나단이 20장 15절 등에 다윗이 이제 모든 원수를 이렇게 무찌르고 그리고 왕국을 차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 대언의 말씀, 또 요나단의 말 이런 거를 듣고는 본인들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 그의 사람 600명은 그날 사울을 죽이길 원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쭉 가서 읽어보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 그렇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장 26장에도 가서 보시면 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26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맡기지 내가 이 일은 진행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일이다.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의 베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는 빠져나오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생에 어쩌면 이와 같이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정도로 귀한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른 그 사람들의 그 태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원수 갚을 그런 기회로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다윗은 이 기회가 저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지하고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만 이제 베게 됐죠. 근데 옷자락만 벤 걸 가지고도 5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찔렀다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쳤다, 내리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 양심이 민감하다는 겁니다. 양심이 악한 일을 하고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하면 정말 불쌍한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지금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죽이지도 않고 몰래 가서 옷자락 요거 하나 베고 나서도 양심에 찔렸다고 할 정도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람들을 제지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다윗하고 이제 사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그 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6절 가서 보니까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메스터라고 불러요. 또 지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은 사람이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심을 그런 분이다. 6절, 10절. 또 8절, 10절에는 내 주다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내 아버지. 아버지죠. 지금 장인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극진히 사울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새 이제 목사들이, 잘못을 하고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즐겨 쓰는 그 구절이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 지금 성령 침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뿔을 들고 가서 대언자나 제사장이 그에게 기름을 진짜로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을 하고 성도나 누가 그걸 지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성도들을 윽박지르거나 위협하는 것은 그건 아주 무지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 신약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내보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의 뒤에서 이제 외쳐 이르는 거죠.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을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울과 이 다윗의 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숙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으면 인격이 변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해요. 그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학교에서도 어떤 그런 나쁜 일들이 이렇게 뭐 총장을 향해서 뭐 이야기하고 온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 교수에게 뭐 편지를 써서 총장을 음해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총장은 이제 여자인데, 그래서 제가 아우 정말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이게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자가 나이가 들면 좀 젠틀맨십을 좀 발휘를 하고 특히 레이디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 나이가 65세, 70세 이렇게 돼가는데도 그렇게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삶을 헛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뭐 신약, 구약 어쩌고 그냥 성경을 쪼개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또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인격을 좀 배워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는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는 그 이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내 자신이 직접 이 일에 나서서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리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하는 일 자체는 지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게는 당신을 해칠 만한 그런 어떠한 뭐랄까 근거 이런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놀라운 그런 속담을 하나 이제 인용을 해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니까 나는 사악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사악하게 자기 이 사위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하는 당신 그 당신의 그 이 모든 게 어디서 당신 성격이 성품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일침을 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뭐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닮으면 그건 금방 그렇게 됩니다. 금방. 지금 여기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치리한다고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는 일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다윗이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악한 일이 어디에게서 나냐?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냐? 14절에 왕께서 도대체 누구를 쫓으십니까? 추격하십니까? 죽은 개와 벼룩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죽은 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벼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제 사울이 또 우는 내용인지 한번 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죽는 데서 살려줬으니 사울은 그걸 잘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살아나면 울잖아요. 살아나면 우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해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여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올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힘을 당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렇죠? 정신을 차릴 때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안다. 이것도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는 맞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씨를 완전히 멸하지 말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대로 약속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장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주석을 봤더니 아주 참 재미있게 그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썼냐 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사람과도 싸우고 골리앗과도 싸우고 해서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이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는 이 동굴에서 가장 큰 싸움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해놨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죽이고 골리앗 죽인 것보다 더 큰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자기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욕망. 욕망 있잖아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거 누구라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이겨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메시아를 배출하는 그런 왕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그런 그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이제 기억하면서 잠언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절 16편 32절에 가서 보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한때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이 되뇌이고 암송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암송뿐만 아니라 하려고 노력은 이제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지금 자기 원수가 이 앞에 있는데 이 원수를 죽이지 않냐고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주로 화는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내는 것 같으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기억을 하고 다윗이 자기와의 큰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에는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25장이 시작이 되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요. 25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거기 가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 그 기회를 노리고 반드시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진 못했을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 책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예. 재판관이고 또 이스라엘의 대언자입니다. 왕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내 맡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사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초석을 놓은 그런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는 게 사무엘기에 두 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기록이 돼 있고 28장 3절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3절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라마에 묻었다고 하니까 사무엘의 집이 원래 라마에 있었거든요. 아마 그가 살던 집의 정원에 간소한 그런 그 무덤을 꾸리고 그리고서 아마 사람들이 그걸 묻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나발 이야기가 2절에서부터 이제 13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여러 군데로 이제 쫓겨다니며 유랑 생활을 하다가 23장 25절 가서 보면 마온이라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 그림을 가서 이렇게 지도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맨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지파의 이 가운데 이 밑부분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 바로 위에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맨 밑에 있어요. 거기가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오늘 십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십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갈멜이라고 하는 데가 또 오늘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갈멜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저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그러면 갈멜산이 있는 그 지역이 갈멜이에요. 우리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이런 하는 내용 아시죠? 구름이 떠오는 거, 그 구름 떠오는 게 지중해에서 떠오는 겁니다. 그 구름이. 그래서 갈멜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지중해가 내려다 보여요. 그런 갈멜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갈멜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 갈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갈멜이 있어요. 그 갈멜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조그만 도시 갈멜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0km쯤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갈멜, 마온, 그 다음에 십 이렇게 이런 도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때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유다지파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가야만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런저런 도시들로 또 광야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됐냐 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창대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소유가 어느 정도가 되냐.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아주 부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광야 근처 이런 데서 이제 양이나 이런 걸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강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들짐승도 나타날 수 있고 한데 그때 누가 바람막이가 되고 담벼락이 되었냐 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 그 청년 목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강도 때도 침입하지 못하고 그렇죠 들짐승 침입하지 못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당신의 모든 것들 지켜준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그러게 양들도 많고 염소도 많고 하니 몇 마리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우리에게 좀 넘겨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털 깎는 그런 일은 이 유대 지방 양을 많이 기르니까 1년에 보통 두 번 한다 그래요. 봄하고 가을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압살롬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털 깎는 일은 단순히 그냥 양털만 깎는 게 아니에요. 그 양털 깎는 거 그게 얼마나 양털 많이 깎고 이렇게 돼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 초대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지금 다윗이 기회를 엿보다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음식도 많이 만들고 양도 잡고 다 이렇게 된 상태니 우리가 베풀어진 그 은혜를 조금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음식을 조금 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좋질 않아요. 거기 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는 평이 굉장히 좋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이게 초장부터 25장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로 지금 이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비가일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미국 사람은 에비가일이라고 해서 에비게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에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약칭으로 많이 써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영자 신문이 나오거나 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보내면은 이 에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답을 주는 그와 같은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어 에비라고 하는 그런 코너. 그게 에비라고 하는 그게 에비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이 에비가일, 에비게일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에비가일 이제 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발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청년을 보내서 양식을 이제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짜고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자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줄 수 있냐?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까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냐. 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걸 꼭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그래서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해서 13절에 다윗이 데리고 있던 용사들이 600명인데 400명, 그 다음에 200명으로 이제 나눠갖고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읽을 때, 아,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 뭐 빵하고 양 몇 마리 달라 그랬는데 그거 안 주면 가서 죽여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여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죽여야 되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큰 일을 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싸웠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양 몇 마리 안 준다 그래서 그런 일로 가서 사람을 죽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평생토록 불명예가 그를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는 우욱해갖고 아까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좀 해서 자기 영을 잘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가 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냐고 그러고서 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정말 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이해심이 많은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윗이 평생토록 왕이 된 이후에도 빵 몇 조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거 갖고 다녀야 될 그런 불명예가 될 뻔한 거. 그렇죠? 이 일을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누가 간섭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직접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자,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볼게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셔. 드디어 이제 왕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5년이고 뭐 10년이고 지나서 이제 왕이 됐을 때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아, 그렇잖아요. 양을 주고 안 주고는 사실 나발의 몫이지. 내가 그거 했으니까 너 내라.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피를 흘린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그것도 직접 다윗이 가서 죽였더라. 이러면 그 불명예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죠?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사람 죽이는 것을 막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실수를 면하는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나발에게 속했던 한 청년이 자기 여주인 아비가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고 여차저차 이렇게 했는데 나발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7절 가서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이게 종에게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평가를 받으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고 양떼 소떼는 많고 뭐 염소가 많은데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건 마귀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종이 평가할 때 저 주인은 마귀 자식이고요. 그래서 말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주인에게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나발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래서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게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0절에 35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아까 읽으셨잖아요. 가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그 겸손함이 그냥 철철철철 흘러 나오는 그러한 그 사과의 발언을 이 아비가일이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29절에 아비가일이 왜 그런 일을 했냐.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당신 다윗의 혼은 생명은 주고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림매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당신이 골리앗 죽일 때 그 무림매 돌 사용해서 돌려갖고 돌을 던지듯이 내 원수들의 혼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져버리시고 당신의 혼은 여기 있는 그대로 생명 묶음으로 하나님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지금은 너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자기 남편 이 나발에 대해서 나발을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나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발이란 이름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란 그런 뜻이에요.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편의 이와 같은 그 불찰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30절 31절에는 다윗이 혹시라도 나발을 죽이면은 그것 때문에 다윗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고 그것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발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다윗이 즉시 깨달았잖아요. 이 한 여인이 와서 이거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제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양을 주고 안 주고는 그건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발의 양이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나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건데 욱하고 일어나서 조그만 그런 실수를 저질 뻔한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32절에 33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서 그런 모든 음식을 받고 그리고 화가 진정이 돼서 다윗은 이제 돌아가고 아비가일은 이제 자기 집에 왔는데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36절 가서 보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였으므로 나발이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 지금 죽을 일을 겨우 지금 봉하고 왔는데 지금 나발은 집에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니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비가엘이 지금 얘기해봐야 지금 다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갔던 모든 일과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 이 37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적대하던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비가엘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다윗에게 지금 아내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이미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비가엘을 취해요. 근데 그 전에 아내가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의 둘째 딸 미갈. 그렇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나오는데 44절 그러나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아내가 아히노암, 그래서 아히노암을 먼저 취해서 아히노암에게서 유명한 어리석음의 대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암논 때문에 집안에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암논, 그 다음에 여기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제 성경 가서 보시면 길르앗이라는 그런 아들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낳게 됩니다. 길르앗은 다른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26장에는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 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갔는데 그 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다윗이 여기 숨고 있다고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여시모낫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추격을 나서는데 이번에도 몇 명과 같이 나서요. 3,000명을 데리고 나선다.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사울이 쭉 찾아서 이제 들어오니까 사울의 진영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요압의 동생 중에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있어요. 그 아비새가 진영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여러분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었더라. 사울의 군대 대장은 아브넬이에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야. 사울도 용맹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내리시니까 그 진영에 있는 사람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로 두 사람이 지금 진영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두 번 찍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딱 찍어서 그래서 사울을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똑같은 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럼 뭐만 가지고 도망하냐 하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도망을 해요. 그래서 도망한 이후에 에그론 아브넬을 부르죠. 도대체 아브넬, 내가 사울의 군대대장인데 너 도대체 잠만 자고 뭐하냐. 그래서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사울 옆에 있는 물병하고 창이나 한번 봐라.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우는 목소리를 하고 또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렇죠? 예. 그 이제 가서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주 내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하고 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그 24장에 사울을 가리켜 부르는 여러 명칭 중에 내 아버지요 하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없어요. 이 장에는 왜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장인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은 장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주 왕 기름 부음잔 다 해도 그래서 장인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미갈이 여기 나오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미갈이 왕의 딸이었는지 몰라도 다윗을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저주가, 그래서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또 낮추는데 뭐라고 낮추느냐. 나는 자곳의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또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말을 25절에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해서 두 번째 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2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27장에는 다윗이 도저히 유다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음을 보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옛날에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에.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했다가 미추광이 행세해갖고 겨우 도망간 일 아시죠? 예. 지금 도저히 이거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상 거기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1절, 2절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 가면 안 되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의 땅인데 한 번 당하고 또 두 번째 간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황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받았고 곧 2, 3년 있으면 왕이 될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 말을 확증해줬냐? 조금 전에 아비가일이 확증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확증해줘? 26장에 사울이 그를 떠나면서 너는 큰 일을 하겠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다 그렇게 확증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나 황급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 아마 사울을 떠나서 도망간 게 아마 7, 8년 지금 됐고, 성경 기록대로 한 2, 3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절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인간의 한계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백성이 속을 썩이니까, 민수기 1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바알의 대언자들, 그렇죠? 예, 이거 다 싸워서 이긴 이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일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 이런 걸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도 어떨 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해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장 10절에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미 다윗이 모르겠어요, 5년 전인지 뭐 6년 전인지 모르지만, 이 가드왕 아기스에 갔다가 미추광이 신세를 하면서 겨우 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가 얼마 안 됐거든요. 수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600명이에요. 애들하고 부인들하고 다 따지면 2, 3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무시를 못해요. 근데 아기스가 왜 그를 받아줬냐. 지금 블레셋하고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유다. 누구야? 이스라엘. 누구야? 사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을 데려다가 그를 선대해서, 그래서 사울하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면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그런 묘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스가 그를 받아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를 이용하려고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가드의 이 도시에 가서 있어 보니 거기다가는 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제가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왕이 사는 그런 도시에 같이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도시를 주냐. 시글락이라는 그런 도시를 가드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서남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시글락이라는 도시. 시글락은 원래 그 도시가 시므온 지파에 속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맨 밑에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의 이 밑에 이 부분을 시므온지파가 차지했어요. 그 시므온지파의 맨 밑에 있는 데가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원래 땅이 시글락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시므온지파에 속했는데, 근데 이 아기스라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줬기 때문에,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시므온 지파 건데 블레셋이 빼앗아서 그거를 유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거했냐? 7절 가서 보니까 1년 4개월을 거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도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자, 유다 지방의 맨 밑에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기스는 여기서 한 35km 위로 떨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아기스는 가능한 한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치길 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동맹군들을 다 가서 치고는, 그러고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하나라도 도망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기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을 치지 않냐고, 당신의 동맹군이 우리를 쳤다 그러면 아기스가 노발대발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냐고는 아기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유다 사람들과 여러 지역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 아기스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철저히 싫어하게 하였은즉 그가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8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진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음으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니라 하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마지막 이제 싸움을 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셔서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모였냐, 길보아라고 하는 데 모였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갈릴리 호수, 요르단강,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길보아도 있고, 여기 수넴도 있고, 예스리라는 데 있고, 요 옆에가 바로 무기또예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요. 엄청나게 넓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다윗의 모든 사람들 데리고 지금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용맹한 그런 장군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아기스에게 화를 내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천사같이 내게 정말 착한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악한 게 없는데 싸움에는 갈 수 없다 이번에. 왜 그러냐? 내 밑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반대한다. 이거 여러분 그냥 생긴 일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나가면은 다윗이 가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고 지금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내전이 생겨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아기스가 넌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고 전쟁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악한 일은 누가 벌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엔 누가 간 겁니까? 다윗이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싸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 가지 않겠으니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울과 다윗이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근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안 된다. 일은 내가 다 잘못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거야. 이 일은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일, 어려운 일, 어리석은 일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거야 하면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그 뭐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뿌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오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읽으면서 까딱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냥 무슨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왕국의 전체 일을 치리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지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만을 바라면 그것은 올바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 갈릴리 있는 데서부터 블레셋 자기가 살던 시글락까지 거리가 얼마쯤이냐 한 150km를 부지런히 걷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예스리엘 골짜기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28장에 나와 있는 그 영매, 엔돌의 그 무당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비참한 이야기, 이것과 더불어 사무엘기 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시간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